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치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어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히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로라. 매양 저물매 저희가 성 밖으로 나가더라.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옵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제가 무화과 나무와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배경은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 때가 이제 가까워 오고 있어요. 그래서 유월절 때가 됐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가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구원과 해방의 절기였어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에다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애굽에는 다 장자들을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양의 피가 발라져 있을 때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갔다. 그래서 이제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나와서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계명을 받을 때 절기들을 주세요. 제일 중요한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부터 3대 절기는 이스라엘 남자들은 반드시 내 앞에 보일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 남자들은 다 이 절기 때는 예루살렘 성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종교적인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야 유대인이 되는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그때의 제자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십니다. 오실 때 예수님이 시장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시장하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참 인간이면서 참 신이신 예수님의 인성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시장하시다. 그리고 멀리서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했어요. 주님께서 가까이 가셨어요. 가까이 갔는데 열매가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해요? 열매 맺는 때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월절 때는 보통 3, 4월 주간 좀 되는 그런 때예요. 무화과는 보통 열매가 5, 6월부터 열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매 맺혀질 수 없는 그런 때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때도 아닌 무화과 나무 열매 없다고 지금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부터 내게서는 절대로 열매를 사람들이 따먹지 못한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말씀을 지금 해주시고 계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무화과 나무에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열매가 없었다라는 것을 해주고 계세요. 이 나무 잘생겼다 못생겼다 뭐 몇 년 됐냐 누가 관리하냐 언제 심었냐 뭐 이파리 참 많다 이거의 말씀 한마디도 안 하시고 열매가 있냐 없냐 이거 하나로 지금 이 나무를 평가하셨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유대인 남자 청년이세요. 그 땅에서 30년 사셨어요. 그러면 무화과 철을 모르지 않으시죠? 무화과가 언제 열매 맺는지 30대 청년이 모를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성경도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거든요. 때가 아닌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건 중요한 상징적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지금 저희가 쭉 12절부터 22절까지 읽었는데요. 여기 보면 세 가지 내용이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는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가시면서 이파리 많은데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신 사건. 그리고 나서 곧바로 무슨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뒤에 가서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은 것을 베드로가 보고 주님한테 이 나무가 진짜 말라 죽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한마디를 하시면서 무화과나무와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쭉 전개되고 있어요. 이것은 히브리 사람들이 이렇게 사용했던 문학적 기법입니다.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중요한 하나의 이야기를 하는데 한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앞뒤에 이야기들을 쭉 연결시켜서, 지금 같은 경우는 무화과 나무라는 시작과 마지막의 사건을 놓고 가운데 성전 정결이라는 사건을 놓으면서 이렇게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성전 사건을 감싸고 있는 것처럼 하면서 중심 메시지를 끌고 가고 있는 아주 히브리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문학적 기법입니다. 지금 이 나무와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서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나무도 열매를 맺어야 되고 성전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나무의 열매는 육신의 것을 채워줘야 되는 그런 열매였고, 성전은 영적인 것을 채워줘야 되는 그런 장소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무화과나무도 겉으로 볼 때는 열매가 있을 것 같았는데 열매가 없었고, 무성해 보였지만 열매가 없었고, 예루살렘 성전 또한 겉으로는 근사해 보였고 괜찮아 보였는데 그 안에 열매가 없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가보니 열매가 없었다라는 거였어요. 지금 예루살렘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예루살렘 그랬을 때는 평화의 도시였어요. 그럼 예루살렘 성전 그러면 평화의 성전이었어요. 그럼 이 평화는 누구로부터 오는 평화였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였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평화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평화는 무엇으로서 이루어지게 되냐면 제사였습니다.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희생제사를 통하여서, 속죄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평화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가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성전에 제사의 형식은 있었지만 제사를 돕는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있었고, 성경을 가르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대제사장들이 있었지만 그 성 가운데 평화가 있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죄인들이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평화를 누리고 평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곳에서는 그런 평화가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지 않았어요. 겉은 화려했어요. 멋있었어요. 자랑할 만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은 그 성전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14절에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볼수록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들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게 무화과나무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것은 또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요?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성전에서 영원토록 열매를 따먹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성전에 와서는 영생하는 열매를 따먹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곳에서는 영생하는 생명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서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아주 무섭게 해주고 있습니다. 평화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건물로 평화를 이루지 못하는 거고요. 형식적 제사로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다시 짓겠다. 즉 이 성전을 통한 평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나를 통한 평화가 존재할 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그럼 한번 보세요. 이 성전에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거예요. 왜 평화를 상실하게 되었을까? 왜 성전에 열매가 없게 되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을 보면 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 17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 집은 무슨 집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집을 사람들이 뭘로 만들었어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강도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남의 것 빼앗아서 나 잘 되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랬어요. 백성들 것 뺏어서 자기들 배부르고 등 따시게 했던 사람들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남의 것 빼앗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더 나쁜 것은 못된 짓을 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라고 깨우쳐지고 돌이켜지고 그들의 인생을 다시 방향을 바꾸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참 회개는 그들 가운데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일을 누가 앞장서서 한 거예요?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 일을 앞장서서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이 영적 지도자들은 참 중요해요. 성전을 열매 있는 성전으로도 만들 수도 있지만 강도의 굴혈로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참 두렵죠. 여러분, 교회가 거룩한 성전이 되면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수 있는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 교회에 은혜를 주시면 교회가 은혜가 넘치면 그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일상에서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성전에서 교회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도들의 삶이 곤고할 수밖에 없죠. 처절하게 경쟁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지지 않으려면 똑같이 경쟁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처럼 똑같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는 나타나지 않죠. 그러나 손해를 보고 바보 같으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살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 예배를 통한 하나님을 만남과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거거든요. 그 은혜를 교회에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말씀을 통하여서 채워줘야 세상에 나가서 그 가치 기준으로 살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서 그냥 똑같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금도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으면 우리가 늘 그렇게 살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참 감당하고 있는 그래서 교육자들을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특별히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왜냐하면 목사가 참 중요해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사가 참 중요하다. 방향을 이끌고 가야 되는데 방향 잘못 잡으면 다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뭐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뭐 겸손한 종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근데 뭐 건강이나 겸손이나 뭐 열심을 내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 비본질적인 거예요.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목사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는 목사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목사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괜찮아요. 안 건강해도 되고요. 덜 열심히 내도 괜찮아요.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경외하면, 하나님 두려워하면 그럼 거기서부터 모든 열매는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그걸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목회자가 될수 있도록. 그거가 없으면 다 끝나는 것 같아요. 정말로 그래요. 그게 없으면 목사의 생명, 영적 생명은 끝이에요. 하나님의 경외함을 상실하면 목사는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교회가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됐어요. 열매 없고 강도의 굴혈이 됐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 좀더 원인을 보면 17절에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누구 집이라고 말씀하세요? 내 집이에요. 주님의 집이에요. 주님의 집. 여러분 믿습니까? 교회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집이에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집을, 주님의 교회를 내 교회다라고 착각하면 타락합니다.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 당시 대제사장들이 이 성전을 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겉으로는 얘기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들은 내 성전이야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엄연히 장사하고 돈벌이하고 그렇게 살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성전은 예수님이 주인이셔야 됩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권세를 갖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로 다스려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교회 주인이 절대로 아니고요. 장로님들이 절대로 교회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래된 사람이 주인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돈 많이 헌금한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모두 충성하는 거예요. 교회들이 왜 싸우는 거예요? 서로 주인 노릇하는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다스리고 싶은 거예요. 내 생각대로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모이면 싸우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면 감히 그런지 못하죠. 감히 큰 소리 못 치죠. 감히 누굴 가르치지 못하죠. 하나님이 계신데, 주인님이 계신데 어디서 함부로 그러겠어요. 여러분 집안에서도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계세요. 그럼 자식이 손주 야단 칩니까 못 칩니까? 제대로 된 집안은 못 쳐요. 어른들 계시면 못해요. 큰 소리 못 쳐요. 하나님이 계셔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계셔서 우린 다 조심하는 거예요. 다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주인이 주님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성도들 간에도 다투지 못해요.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주인이라서. 개인의 유익 구하지 못합니다. 개인의 명예 드러내지 못합니다. 개인이 하고 싶은 것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린 늘 생각해야 돼요. 이 교회를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내가 쓰임받고 헌신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정말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기도를 해야 그 영광에 합당한 삶을 비로소 살 수 있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주인 된 것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이 사람들이 기도해야 되는 집인데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집이 중요하고요. 기도하는 집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집이고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요. 예수님께 기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교회는 뭐 하는 곳이다? 기도하는 곳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다른 일이 너무 바빠서 기도를 안 해요.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끝나고 다른 거 뭘 할 게 너무 많아갖고 예배에 집중이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교회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거기에 우리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두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드려질 때 비로소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예배 가운데 체험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그 하나님을 실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영혼이 메마르죠. 영혼 금방 메마릅니다. 예배를 잘 드리지 않으면요 금방 우리 영혼 믿음이 약해지고요. 믿음 떨어지고요. 세상 사람이랑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기도하는가 안 하는가, 예배를 잘 드리는가 안 드리는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아닌가,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건강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척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집에서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나는 예배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요,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고요, 거치는 돌이 될 때가 많고요, 가시같이 다른 사람들이 힘들게 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무엇인가? 바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는 곳이다.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을 중축하면서 온 성도들이 같이 기도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매일 이렇게 금식 기도도 하고 합니다. 예배당 중축하니까 기도 더 열심히 하셔야 되죠. 안 했던 분들도 열심히 하셔야 되죠. 근데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도 예배할 줄 알고 기도할 줄 아는 교회에 허락하신 것이 건축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건축을 하니까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런 건축할 수 있는 큰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구나라는 생각이 정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놓칠 수 없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이 기도주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도 참 정말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이제 지난주 기공 예배 드리고 본격적인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마지막 퍼밋 과정들이 있었어요. 8개가 있었어요. 8개가. 지난주에 8개를 다 받고요. 그리고 은행 론도 됐다라고 마지막 이제 클로징 하는 거 월요일 날 사인하면 돼서 목요일 날 공사가 시작되는데 기공 예배를 드리고 이제 더 미룰 수가 없어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시작합니다. 이제 저희가 공사가 착공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해 주시는 걸 이렇게 보면서 기도하면서 아,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마지막까지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구나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니까 아,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우리 성도들이 예배당을 중축하는 기회를 만났을 때 아, 그냥 알아서들 하나보다 하겠지 이러지 마시고요. 아, 내가 성전되어서 자라감과 함께 우리 예배당 공사 가운데 하나님 함께 없어서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정말로 건축과 우리의 믿음의 자라남이 같이 이렇게 자라갈 수 있다라는 확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여질 거예요. 눈에 이렇게 우리의 믿음도 여러분 보여질 수 있을 만큼 성숙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여질 수 있도록 기도를 더 많이 하시고요. 찬양도 하시고요. 예배에 더 참여를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확 누려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하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그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엔 그 사람들이 했던 일이 뭐였냐면 기도였어요. 기도.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우리 수요일 날 느헤미야 강의하잖아요. 느헤미야가 뭐 한 사람이었습니까? 1장, 2장 보면.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나라 망한 지 100년이 넘었어요. 타국에 가서 출세하고 성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고국의 소식을 듣는 거예요. 성전이 훼파되고 다른 사람들한테 부끄러움 당한다고. 그 이야기를 듣고 왕 앞에 이야기할 때까지 몇 개월 동안을 금식하면서 기도했었어요. 얼굴이 수심이 가득해서 왕 앞에 나아갔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의 삶은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은 그 기도했던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지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열매 맺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끈을 절대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의 끈을.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지 마십시오. 기도를 안 했던 분들도 다시 기도생활 열심히 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요. 하셨던 분들은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막을 짓고도 하나님이 성막 안에 계속 기도하게 하셨어요. 촛불이 계속 켜있게 하셨어요. 향이 계속 피어오르게 하셨어요. 그게 기도였습니다. 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응답하시고 만나시고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통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무화과나무 이야기 나오고 성전 이야기 나오고 다시 무화과나무 이야기 나온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무슨 말씀을 해주냐면 바른 기도 생활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본문을 보세요. 본문 22절부터 23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23절에서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의심 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22절에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있다라는 걸 믿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시고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이 책망하신다.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합니다. 그렇게 의심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 욕심의 기도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기도를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 이후에 평안이 있는가 없는가 보시면 알아요. 내 욕심의 기도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평안함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기도를 하면요 평안함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기도예요. 그래서 그 평안함이 있는 기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기도를 하면 의심 없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절대 의심이 있지 않아요. 24절에 보면 무슨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고 하는 기도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될까 안 될까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이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는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건 복권이에요. 복권. 맞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얼마 전에 우리 집사람이 무슨 저한테 운전을 하고 가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이 갑자기 당신은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갑자기 우리 집사람 절대 농담 안 하는 사람인데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뭔 소리를 하나 그랬더니 그래서 좀 있다가 당신은 나한테 복권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권 아 이 복권 좋다는 얘기인가 보다. 아유 고마워 그렇게 생각해 줘서 그랬더니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안 맞아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그렇죠. 복권 사도 거의 안 맞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니 이 사람이 지금 뭔 소리를 하나.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은요 복권 같아요. 안 맞아요. 사람은요 이렇게 기대가 가지만 실망스러울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기도를 저버리시는 분이 아니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모른 척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실망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후회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불행하다라는 얘기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때문에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25절에 가서 정말로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주세요. 기도에 대해서. 여기서는 무슨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뭐하라?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예, 기도를 하는데 응답받는 기도의 비법은 딱 하나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무화과 나무부터 생각을 하세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주님이 책망하셨어요. 성전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열매 없으면 망한다. 다시는 열매 맺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된다. 기도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미움이 있으면 안 된다. 용서해야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할 수 있다. 이 땅에서 막힌 것이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막힌다. 그 관계가 막히면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까? 어떻게 해야 무화과 나무처럼 예루살렘 성전처럼 열매 없는 인생이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걸 오늘 본문을 뒤에서부터 하나하나 올라가면 용서해야 되고요. 기도해야 되고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요.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열매 맺는 삶 살아야 됩니다. 에덴 교회는 열매 맺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서 묶인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우리 성도들끼리 막힌 것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당이 지어지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뻐 받으실 만한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될 건데 예배당을 중축한 다음에 정말로 마지막 선교 정말 이슬람 선교에 열심을 내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는 저와 여러분이 땅에서 막힌 것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당 치면서 그 막힌 것을 풀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열매들 우리 성도들이 같이 예배당이 건축되어지면서 정말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